시편 17번 메시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서 시편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 다섯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는 시편 37편부터 39편까지 나타난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보기로 합시다. 시편 37편은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하여 의인과 악인을 다루신다는 기자의 논리에 따른 정서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시편 37편은 시편 1편의 연장이며 반복입니다. 우리는 시편 37편이 시편 1편의 연장이요, 확대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정서를 계시하며 시편 39편은 기자가 그의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다루시는 것에 관한 그의 논리에서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시들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 악인을 인하여 격노하지 말라.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행악한 자를 인하여 노하지 말며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시들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또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너의 마음의 요청을 이루시며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임. 9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의 관념에 따라 행악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논리에 따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악인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경찰이나 법정이나 정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 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거듭해서 의인은 땅을 상속받고 악인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다윗의 논리에 따라 세워진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논리도 선악의 지식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시편 40편과 41편을 다룰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문제를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재물을 대체하시고 모든 것을 대체하시고 모든 문제를 대체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끝났으며 그를 대신해서 다른 분 곧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대치되었으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대체하신 것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격려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 지키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모든 율법 지키는 자들이 끝났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고통에서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관념은 시편 37편에 있는 그의 논리와 모순됨. 시편 37편의 관념이 이쪽 극단에 있다면 시편 38편의 관념은 반대쪽 극단에 있습니다. 시편 38편에서의 다윗의 관념은 시편 37편에서의 그의 논리와 정반대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죄와 불법을 자백하게 함. 시편 38편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와 불법을 자백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의 살이 성한 곳이 없으며 그의 죄로 인해 그의 배가 온전한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진노가 있고 다윗 편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4절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아주 극도로 좋아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음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기도할 부담이 있는데도 무엇을 말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해 아주 분명해서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할 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편 38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마음의 신음으로 인해 울부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의 부담과 느낌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말해낼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라고 말하면서 신음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을 말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느끼는 부담에 따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치 않으므로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 또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그분의 중재는 주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장성한 아들의 명분 안으로 자랄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이 그로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하고 죄와 불법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함. 시편 38편 9절부터 20절까지는 다윗의 환경이 그로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하고 죄와 불법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함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다윗은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할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의 죄악을 고합니다. 저의 죄로 인해 근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시편 37편의 다윗의 논리와 상반됩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악하지 않고 의로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나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그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의 죄악을 고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38편은 시편 37편보다 훨씬 높습니다. 시편 38편은 기도하는 식으로 심지어 무릎을 꿇고 되풀이하여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버리지 말며 속히 그를 돕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함. 시편 38편 21절과 2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7편에서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러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38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신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께 그를 도와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를 버리지 말며 속히 그를 돕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나는 도와달라는 다윗의 부르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그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도와달라는 너의 기도에 내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겠다. 대신 나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너의 죄를 더 많이 알게 되며 고난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시편 37편에서 내가 말한 너의 의가 아닌 너의 죄악을 더 많이 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도의 본으로 어떤 시편을 택하겠습니까? 37편입니까? 38편입니까? 우리 모두는 천연적인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의 논리는 매우 천연적입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억압하심 아래 있을 때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자신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헛됨을 깨달음에서 우리는 시편 38편의 제목을 죄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시편 39편의 제목은 무의미함과 헛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은 인생의 헛됨을 깨달은 기자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그의 길을 지킴.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그의 길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무의미함과 헛됨을 깨달음. 다윗은 그의 인생이 무의미하며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 그에게서 징계를 거둬가시고 개기며 거류자인 그를 용서하실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에 의해 그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존재일 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날들이 손 넓이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넓이는 아주 짧은 4인치 정도의 길이입니다. 다윗은 또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9편 끝부분에서 다윗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곧바로 응답하시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다윗의 상태를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의 참다운 상태와 정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죄 많고 공허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38편에서는 그는 죄 많은 자신을 깨달았고 39편에서는 그의 상태가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여전히 시편 39편의 상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한 형제가 아주 길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면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기도는 사람을 죽입니다. 대신 우리는 오 주여,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일생은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결국 그의 열조들이 그러했듯이 그도 객이며 거류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객이라는 것은 그가 있는 곳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들 같으며 하늘에 속한 객이요 거류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대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념을 뛰어넘어 바울 서신에 있는 신성한 관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편에 나타난 인간적인 관념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실제이며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메시지에서 해방된 진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말한 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대체하기 위해 내게 오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과 유기적인 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며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통해 사시기 위해 나를 대체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신성한 관념입니다.